하나님 말씀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신약성경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 믿음이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투쟁적인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소개되고 다양하게 소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경주에 비유했죠. 경주하는 자가 인내하면서 그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그 궁극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다시 말해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끝까지 그분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 유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마도 그 중에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동족들로부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대단한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능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오늘의 본문에 지나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훈련, 또 교육, 훈계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닌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순탄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늘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고뇌하고 갈등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그렇게 평생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탄탄대로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좀 비유를 한다면 신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환상 속에 있겠지만 결혼해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죠. 별거 아니라는 뭔지 알 텐데 물론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신혼이 뭔지 진작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혼 생활이 오래 안 가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결혼을 하면서 평생 신혼처럼 살 거야. 그 사람은 결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 결혼해보면 신혼은 얼마 안 가고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적과의 동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경계를 가지며 자기의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싸움의 치열함의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신혼은 잠시이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살아서, 살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고,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의미예요. 신혼 생활을,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결혼 생활에 비유했을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참 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막 흥분되고 이런 것만을 간구하다가 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치 바로 그런 사람은 결혼생활이 평생 신혼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사실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고급하고 대단히 그 고귀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자녀와 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시간, 공간,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그 안에서 과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으며 그 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찾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이런 시간들은 훨씬 오래 필요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주 황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공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동반해서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확인되는 확실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갈등하는 신앙 공동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 공간, 사건 속에서 자신 앞에 당한 그 사실, 그 현실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셨는지를 이미 앞서 2절에서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 고통, 수치, 두려움 분명 예수님을 압도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도리어 현실을 압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넉넉히 있는다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수치이고 저주이고 결국은 죽음인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그 죽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십자가를 압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과 그 수치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 십자가를 지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의 현실들 그 현실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안에 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그 현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현실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 안에서 길을,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이 쉽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또 믿음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현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도리어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현실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일 자체를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력함 속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이 시간, 이 공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그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을 향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이 당한 현실 때문에 그들이 그 현실에 압도되어 있다는 것.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볼 때에는 대단히 두려운 거였어요. 걱정되었고 대단히 긴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기쁨의 영광의 자리로 이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현실에서도 그 현실 자체에 압도되지 않는 그 능력 있는 믿음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생각하는 것에서 결코 단절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목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양 양육하는 그 성도가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이 서신을 써 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분명히 누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잘 아는 그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저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형제 자매 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슴 아파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목사가 그런 걸 우려하죠. 당한 현실을 두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몇십 년을 믿어왔고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 보였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본 게 아니고 그런 현실들을 본다 이 말이죠.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돌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황당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고.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이 쉽게 내팽개쳐지는 것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진중한 고민 없이 그냥 먼저 나오는 것은 감정, 자존심, 또 우리의 분노, 조절되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현실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거죠. 청년부를 잘 섬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청년부를 잘 섬기는 그 교회에 80이 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너무 청년부를 잘 섬겨줬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근데 이제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역시나 수련회 때도 누구보다도 더 정성껏 청년부 회원들과 교육자를 섬겼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특별히 수고했다고 임원들과 담당 교육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80되신 권사님이 상다리 부러져라 차려서 잘 먹이셨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열심히 도와줬다고 감사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수련회 후에 뭐 선물을 조금씩 주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선물을 줬는데 그 수련회에 참여하신 모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5불짜리 핸소업을 줬답니다. 이 손 비누, 거품 비누를 잘 포장해서 이렇게 다 돌렸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 특별히 임원들과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밥도 주고 해가지고 그냥 이 5불짜리 주기가 민망하니까 30불짜리 배 한 박스를 사가지고 이 집을 갔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주일날 이 권사님이 교회를 와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5불짜리 핸소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청년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5불짜리 이렇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안 받았거든요. 자기는 안 받았어요. 그러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분노하면서 왜 사람을 차별하냐? 5불짜리 하나가 뭐 얼마길래 왜 나는 안 줬냐? 이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청년들 아예 안 주든지 주려면 다 주든지 꼭 수련회 때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담당 목사님한테 아주 분노하시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2차 저차 사정을 설명했고 우리가 30불짜리 배를 사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토라져버린 이 80 되신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현실들, 다시는 청년부 이제 신경 안 쓴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뭐 이런 조그마한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하죠. 아주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교회 안에서 원수 취급하죠. 그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현실들,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들을 맞닥뜨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저와 여러분인 그런 현실 앞에서 믿음의 눈이 감기는 은사가 있어서 그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분노하기를 먼저 하죠. 두 눈을 부릅뜨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뇌를 빨리 가동시켜서 도대체 이 현실,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 내 실수로 일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실수했다면 도대체 그 실수를 어떻게 무마한단 말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실수와 상관없이 일어났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아주 진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믿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고난과 또 고통과 아픈 그 현실 자체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늘 평탄하고 안정, 평안, 기쁨 뭐 이런 식의 삶만 원하죠. 고단한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수준으로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외면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는, 그냥 마냥 싫어요. 그런 일들이 오는 자체가 싫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불평하고 불만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만큼은 내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피해갈 수 있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간절히 바라는 내가 이 현실은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바라지 않는 현실 속으로 나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길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거친 광야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걷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그들을 몰아넣으신 이유, 그 이유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현실이 싫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누구든 어려움이 있어요. 혹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죠. 가장 먼저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죠. 3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피곤과 낙심은 단순한 어떤 피로감이나 의지력 상실의 차원보다는 실제 그들이 닥친 환경에 그 환경 때문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포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 믿음까지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에 사로잡힌 상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라고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의 현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주신 징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 넣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다른 증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각자의 현실,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치 않았던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고급함에 이르러 보았던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 생활의 시련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고난 없이 영광을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요즘에는 고난 없이 영광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난 없이 영광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위인의 인생이 감동적이고 그 인생이 우리의 심금을 울릴 정도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반드시 그 위인의 인생에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마다 않고 1년이 마다 않고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수두룩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어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믿음 있는 자의 다름을 보인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제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글을 한 게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이렇게 옮겨서 보니까 제 설교 원고처럼 이렇게 옮겨서 보니까 한 네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기나긴 길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뷰 클릭수가 나오잖아요. 클릭수가 제로였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제일 먼저 봤다는 거죠. 쭉 그냥 스킵해서 읽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글이 혹 누가 되면 지워도 삭제해도 됩니다 했길래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급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해가지고 다시 옮긴 상태에서 아주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간절한 어떤 부부가 정말 그 이민생활에 한 줄기의 어떤 희망의 빛 그것을 보고 우리 헬리팩스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의 그 가정의 인생의 20년의 스토리를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딱하다. 안 됐다.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도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도 했고 시도도 했었고 막 그러면서 눈물에 그 이야기를 읽고 뭐 이게 사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서는 내렸지만 그냥 그렇게 내리고 끝날 수는 없어서 제가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저 밴쿠버에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한 20분 이상 통화하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막 눈물을 쏟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신분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이 고난의 길을 지나는 인생길 속에서 그 아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가정의 가정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난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길을 걸었다면 과연 나는 저 사람 믿음이 없지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넘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와 같은 그와 방불한 어떤 고난의 인생들을 걸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은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을 한 수준 더 올리시기 위해서. 그 올리신다는 말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좀 더 그 수준이 거룩한 존재로 되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고난이고 여기서 이 번역된 징계라는 말은 어떤 막 이렇게 퍼니시먼트라고 이게 아니고요. 교육입니다. 훈련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너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도 하겠지만 이 1세기 당시에 이 지금 헬라어상으로 보면은 그 체육관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프가 있어요. 체육관에서 아들을 철저하게 아들답게 훈련하는 그 훈련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가 참 아버지면 훈련을 시키고 아버지가 아니면 훈련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 훈련을 하신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아들됨의 수준으로 이르게 된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놓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거룩한 존재로 교회로 세우실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을 과거의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 믿어서 그 결과로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나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깨달아보고 너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성숙함을 보여라 이런 거죠. 어떤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뛰어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내 친구들이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치팅을 했어요.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습니다. 저도 컨닝을 할 뻔했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신동길 집사님 굿자. 잘했다. 잘했다. 아버지가 유학파입니까? 잘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자녀가 시험에 컨닝 안 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할까요? 그것도 원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죠. 그래서 시험은 잘 봤냐? 아, 꼴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혼나겠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치팅을 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치팅 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시험을 잘 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은혜를 주신 이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줬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내모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징계라는 것을 하십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훈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도 그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똑같은 단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하라. 결국 우리를 훈련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그 상반부만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지금 현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지적해요. 첫 번째는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정말 심각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적절한 수준에서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기도 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권면하신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다. 이 두 가지 문제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 삶의 자리에 둡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요. 죄에 넘어지거나 죄의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죄를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 그 과정에서 고난은 반드시, 훈련은 필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현실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시인이면서 그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도 주시지만 밤도 주신다. 그런데 특별히 밤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밤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다. 밤에 특별히 노래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시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평탄하게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밤과 같이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고 그 속에서 또 여전히 네가 내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나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신다. 그런데 그 어둠의 길을 지날 때에는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참고 지나시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현실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기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으로 얻어질 기쁨과 유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며 교회의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던진 교훈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현실이 무겁고 또 버겁고 커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결코 감기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걸을 수 있도록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계, 교훈, 훈련 그 과정을 성실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꼭 분별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